자,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함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시리즈 가운데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유리하고 우월한 위치에 서게 한다. 왜냐하면 성경 각 권의 말씀은 사람이 쓴 평범한 저작이 아닌 하나님의 호흡이, 숨결이 불어넣어진 특이한 책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완성된 사람의 작품이지만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배어있는 신비한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적 근원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부여해요.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의 주장과 생각에 대해서 final authority,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 싶습니다. Final authority, 최종적인 권위. 최종적인 권위라는 말의 뜻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권위를 가진 말이나 의견이에요. 집마다 다 옛날에 TV 볼 때 리모컨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뭐 자녀가 가질 수도 있고 아내가 가질 수도 있고 아빠가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최종 권위라고 합니다. 리모컨에 대해서 말이죠. 자, 제가 여기 설교를 담고 있는 이제 이 큰 모니터예요. 이게 설교. 12.9인치 태블릿이에요. 이 12.9인치라고 하는 것은 스크린의 내각선의 길이를 말해요. 12.9인치. 그렇죠. 자, 그러면은 본체 넓이, 스크린 말고요. 베젤이 있죠. 이게 옛날 99년 전이기 때문에 이 베젤이 큽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커요. 이거는 스크린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 끝에서 이 끝까지 몇 센치일까요? 의견을 내보십시오. 몇 센치, 몇 미리. 의견을 내보세요. 28.9, 29.1. 그렇죠.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24cm, 홍성룡. 성경인지는 몇 센치 몇 밀일 것 같아요? 아. 부인이 노래 불렀다고 해서 그렇게 막 나가요? 자, 이렇게. 자, 강익 집사는 생각하기에 지금 숫자를 다루시는 분이니까 이게 한 몇 센치 몇 미리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얼마요? 15? 25? 25.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가장 근접한 사람이 그 선우자매인데 아까 29.1이라고 했잖아요. 29.4입니다. 29.4요. 네. 이게 아주 정확한 건 아니죠. 근데 이 많은 사람의 의견, 뭐 한 사람은 25cm로 보인다, 29.1로 보인다, 아니면 뭐 34가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제가 이 자를 준비해 왔단 말이에요. 이 자를 이렇게 딱 대보니까 29cm 4mm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30cm 플라스틱 자가 예배 처소에 나온 여러분의 말과 의견. 나에게는 28cm로 보이는데요. 나에게는 이것이 29.1로 보이는데요. 라고 하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압도하는 결정적인 권위가 되는 거죠. 이 자가. 우리는 이 표준 자가 이것은 1cm 길이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final authority, 최종권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모든 주장과 생각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 결정적인 권위는 이 길이가 얼마일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 결정적인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옳고 그런지에 대한 최종 권위는 성경 말씀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만물의 권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사람인 탈레스는, 영어로는 THALES라고 하는데, 탈레스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테일리스 이렇게야 알아듣습니다. 이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계 여러 가지 현상을 만들어낸 근원이자 근거가 되는 것을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물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 여러 모습으로 보이는 이 세계는 모두 물이 변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탈레스라는 그리스 철학자는. 이 탈레스의 제자의 제자인 아낙시메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을 공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이 공기가 압축되어서 심지어 이러한 나무조차도 공기 압축의 밀도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세계가 수, 넘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해요. 가장 근원적인 것,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존재자의 질서 자체, 그리고 그 토대를 이루고 있는 수학적 법칙이라고, 그냥 인격체가 아닌 무형의 원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 고대 철학자들이 죽은 이후로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죽은 이후로 계속 2500년 동안 이 세상을 만든 근본 원인에 대한 주장이나 생각들이 무수히 있었겠죠. 이 태블릿의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의 길이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수백 개의 의견이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주장과 생각에 대한 최종 근원은 어디서 나올까? 결정적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존재 권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의견을 냅니다. 그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연구와 생에 걸친 사유, 생각의 끝에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생각과 의견과 주장을 뛰어넘는 그들의 주장을 잠잠하게 만들고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사야 40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암송하는 거예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는 이를.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어느 존재가? 어떤 원인이? 주께서는 수에대로 만성을 이끌어내시고 NLT 영어 성경을 보니까 Look up into heavens. Who created all the stars? 누가 이 모든 별들을 하늘로 보면은 별들이 쭉 보이잖아요. 누가 이 별들을 창조했을까? He brings them out like an army. 군대처럼 이끌어내시고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무한정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군대처럼 like an army. One after another calling each by its name.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는 몇 개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창조하셨기 때문에 위치를 선정하시면서 이름을 부여하시고 이 별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규모, 크기, 그리고 빛의 밝기, 그 하나하나를. 지금 문제는 그토록 똑똑하다는 과학자들이 별의 수요가 몇 개인지 몰라요. 단지 이룰 것이다. 이러한 규모, 가장 잘 보이는 천체 만원경으로 이 표본 안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이만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곱하기 위해서 이런 숫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사람의 의견과 생각은 분분합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최종 권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지성이나 아주 대단한 지성이나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 진짜 말 잘하고 모든 거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아주 매료시키죠. 와, 저 지식이 어디서 나올까? 그런데요. 최종 권위인 성경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옳고 똑똑한 소리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리석은 주장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것을 제가 보아요. 예레미야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저기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 참고 구절을 제가 암송하는 그것을 사용할 때가 참 많아요. 너무 편하고 내가 많이 이제 업조리고 또 기도로 사용하고 씨름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 8장 9절인데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럼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런데 예레미야 8장 9절이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수를 씁니다. 아, 이게 8장 9절. 여러 가지 구절이 너무 많으니까 몇 장 몇 절. 그래서 램, 예레미야의 이제 그 예레미야 약자가 램이잖아요. 램. 그래서 램 팔구. 램을 팔면 큰일이잖아요. 자, 램이 컴퓨터 처리 속도를 결정을 하는데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기억 장치잖아요. 작년 초에 제가 서피스 새로 버전을 구입을 했는데 저는 그 램 크기를 8기가면 충분하겠다라고 사양을 정하고 이제 가격 책정을 하면서 사려고 했어요. 근데 똑똑하지는 않는데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아빠 램 크기 16기가 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이 확 올라가니까 램. 그런데 얘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지만 16기가를 사기로 결정했어요. 지금 그 결정이 너무 만족해요. 예레미야서 8장 9절에 컴퓨터 처리 작업에 없어서는 안 될 그 램을 팔아버렸으니 램 팔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떨다가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뭐요? 이유가 뭐요? 지혜 없는 이유가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라. 램을 팔아버린 거예요. 자, 어떤 정황에서 이 예레미야 8장 9절의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문맥을 보니까 서기관, 율법 전문가들 아닙니까? 선지자, 제사장들이 백성을 속이고 진실을 지금 왜곡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결과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곧 멸망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도 괜찮다 괜찮다 하는 상황이에요. 당시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는 중병이 들어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어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정확한 진단 대신에 안심시키는 말만 하고 있죠.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지 영어 성경 보니까 They say to them, no problem, we will have peace.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몸에 심각한 종양이 자라서 곧 암으로 들어갈 건데 암으로 종양이 지금 있어요. 방치하면 곧 암으로 발전하고 있는데도 의사가 그 환자에 대해서 문제 아닙니다. 그냥 아스피린 드시고 그냥 푹 주무시면 괜찮습니다. 이러한 말을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왜 이들이 두려워 떨다가 포로로 잡혀간다고요? 부끄럼을 당한다고요? 지혜 없는 사람이 결국 되어진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려. 우리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아닐 때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의견이었어요. 그 결과 자신도 망치고 그들의 말을 따른 유다 백성도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죠. 올해 2024년 5월 30일 날 한국의 그 SK그룹 회장 최태은 씨가 이혼 소송에 들어가서 2심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로 아내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받습니다. 1조 3,808억 원이면은요, 뉴질랜드 달러로 16억 5천만 달러예요. 1.65 billion dollars.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요, 100만 불짜리 집 1,650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세기의 이혼 재판이라 한국에서는 불리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6월 17일 날 상급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상급 법원이 어디예요? 대법원이죠. 우리는 이 대법원을 영어로 Supreme Court라고 합니다. Supreme.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 위치의 판결을 내리는 법원이란 뜻이죠. 이 대법원에서는 최종 권위를 가지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면은 반드시 이에 명시된 액수를 아내에게 지불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불가항력적, 거부할 수 없는 그 힘으로 작용할 때,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사람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강원도에 가면은 대관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창에서 강릉까지 이르는 높이 한 800m 정도 되는 고개예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그 뭐 홍천이라든지 평창이라든지 그것을 대갈 영을 중심으로 해서 영서라고 부르고요. 속초나 양양이나 강릉 이것을 이제 영동이라고 부르죠. 이 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영서로 흐를 수도 있고 영동으로 흐를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물 한 방울이 영서로 아니면은 동으로 흘러서 동해로 나아가는 어떤 분수령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남은 시간을 세 개의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내 삶 가운데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냥 듣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데 대법원 판결이 이러이러한 액수의 재산을 아내에게 주시오라고 판결이 났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떤 사람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무섭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방치하는 것, 나는 생각을 심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이 떠오른다, 들어온다가 아니고 생각을 심는다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마음대로 방치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하나가 캐럴라인 리프 박사가 지은 Switch on Your Brain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은 크리스천이고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당신의 뇌에 스위치를 켜라. 여기에 보면 자신의 생각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뇌세포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득력 있게 때로는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말을 해요. 56페이지에 보니까 심지어 그는 여자분인데 이런 말까지 합니다. We are designed to do our own brain surgery. Brain surgery. 우리는 스스로 뇌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뇌 수술은 누가 해요? 뇌 전문의가 수술을 하죠. 그런데 이 박사님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은 We are. 내가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지만은 We are designed to do our own brain surgery. 외과 의사가 손을 대듯이 내 스스로 뇌를 수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너무 설득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사역하면서 확신해 왔던 게 그 책에서 완전히 확정이 되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주님의 진리구나. 주님의 진리구나. 내가 해왔던 작업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 의식해서 다른 사람이 보니까 말과 행동 조심해요. 왜? 보고 있으니까. 생각 세계는요. 생각하는 거는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 함부로 방치하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해요. 생각 가운데 아무 것이나 돌아다니게 아무 것이나 자라도록 허용합니다. 정원을 방치해서 망치듯이 자신을 망치는 선택을 하죠. 왜 이렇게 사는가?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그를 사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최종 권위로 여기는 사람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시다. 나의 생각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면 좋은 생각만 머무르도록 나는 선택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감아야 악한 말을 거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제대로 인생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 살았다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인생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여 베드로전서 3장 10절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고 여기서 밝힌 진리에 주목하는 거예요. 혀의 사용 진실로 내 인생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 믿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분명하게 혀를 다스려야 돼요. 안 하기 때문에 혀를 함부로 사용하면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프림 코트에서 내린 판결처럼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혀를 금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는 그 사람이 혀를 함부로 사용하면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분명히 부작용이 나타나요. 아니, 목사님, 입이 험한데도 떵떵거리며 잘 살던데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정치인도 그렇고 학자로서도 그렇고 교장 선생님으로서도 그렇고 때로는 뭐 건물 몇 채 소유하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떵떵거리면서 마음껏 갑질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은 물론 자녀와 배우자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아, 잘 살던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0절이 틀린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했는데 그럼 우리 인생의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어떤 힘이나 기인이 존재한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 사람의 말씀 아닙니다. 인간의 손으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코로 호흡하는 우리 인간에게 최종적인 권위를 지닙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혀의 열매를 먹는다. 따라서 혀를 드러뜨리지 않고 함부로 방치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는 삶을 살고 결국은 거기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손해를 볼까요? 첫째, 병으로 고생하거나 두 번째,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셋째, 큰 금전적인 손실을 경험하거나 넷째, 현재 지위를 잃거나 다섯 번째는 끔찍하게도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해요.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는데 AI 시대에는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녀와 배우자와의 소통이 그렇게도 힘들까요? 왜 그럴까? 기름 흐르듯이 인간관계가 잘 흘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보와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장난삼아 챗GPT를 열어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타이핑을 했죠. 배우자와의 대화에 어려움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1, 2초 만에 바로 대답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배우자와의 대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몇 가지 접근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열린 소통. 그러면서 이제 두 줄 정도로 설명을 하고 2. 적극적 경청. 3. 비난하지 않기. 4. 정기적인 대화 시간. 5. 감정 조절. 6. 전문가의 도움. 완전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런 처방을 정보와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다르게 처방할 가능성이 많고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맞춤형 해결책이에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는 특정 개인의 삶에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그냥 좋은 말로 끝나는 수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열린 소통, 적극적 경청, 비난하지 않기, 정기적인 대화 시간, 감정 조절, 전문가의 도움 이거 들어보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배우자와의 소통이 안 될까? 지혜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라 했단 말이에요. 챗GPT에게 묻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임을 인정한 가운데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순종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뭐라고 요구했어요? 지혜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요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최종 권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다. 구하면 후히 주신다 했다. 구하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래도 안 됩니다. 저 사람과 제대로 된 대화, 서로 마음이 오가는 의사소통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하면 말이 통하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부를 도와주세요. 부부 사이의 문제는 아주 사소한 데에서 해결책의 그 실마리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따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최종적인 구원임을 인정하고 구하고 또 구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부부 사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달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을 주장하면서 구하고 또 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가지고 아내가 잔소리했다는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아내의 입장에서 짐을 들어준다는 마음으로 아내가 요구하기 전에 제때제때 쓰레기를 비웁니다. 이것이 상대방의 마음에 남편이 내가 하는 말을 존중하고 있구나 하는 작은 감동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해요. 서로 비난하고 그전에는 대화할 때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삐걱거림이 있었는데 희한하게 이 관계 가운데 그 작은 행동이 윤활유 한 방울처럼 그 삐걱거림을 조금 완화시킵니다. 여기서 남편이 아내 입장에 있어서 그 마음을 헤아려준 생각과 이어지는 행동이 지혜의 영역인 거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열리면서 뭔가 보인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임을 믿고 기도에 몰입했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SK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은 이제 상급 법원에 아까 항고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대법원 일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주심 대법관이 오경미 판사이고요. 그리고 세 명의 대법관이 추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주심 오경미 대법관이 최종 판결문을 읽어나가는 순간 더 이상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면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 권위를 가지고 어떤 사람도 어느 시대의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내 경험과 생각과 의견을 더 높이 사서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어떻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을 빳빳하게 세우는 대신에 그러한 고집을 부리는 대신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권위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런 거룩한 작업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내 주님 안에서 큰 은혜와 호의, 능력과 지혜, 공급과 보호, 샬롬의 거대한 평강이 각인의 삶 가운데 부르지는 그런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